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을 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럼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 잘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또는 계획하는 일마다 뜻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참 좋겠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앞에 이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제 믿음 따라 주님 따라 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걸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뚝 떼어다가 여기 안에 그냥 붙여놓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인도함 받는 삶을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만사형통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삶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상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사형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만사형통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그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그냥 내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주는 그런 존재처럼 이상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대 가운데 살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내가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고 때로는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꾸려지게 되고 우리 교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게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또 이상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늘 맞지 않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그분이 뜻하신 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왜곡되어져서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힘들고, 뭔가 주님 믿고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인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이구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주님이 이루어가신 형통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을 의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잘 되고 건강하고 진짜 사람들이 다 진짜 형통이다라고 할 만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주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무너지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일부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진짜 만사 형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때론 상황, 어떤 결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난 결과와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지 않는 곳에 두신 것처럼 결론 내어서도 안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됐다라고 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심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정욕을 덮어놓은 채 마치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든 우리가 만난 어떤 결과물이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사실이든 그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의 결론과 엉뚱한 방향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했다라고 하거나, 나는 분명히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나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로운 삶으로 얻어지는 형통함이 나와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에 얼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있는가는 우리가 얼만큼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은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의 처음, 그 앞에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사울이 묻습니다. 쟤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그만큼 이제 별 볼 일 없었던. 그런데 알아봤더니 뭐 이새의 아들입니다. 막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오게 하고 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형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간 거 봐서는 다윗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16, 17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입니다. 근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18장 안에만 다윗을 설명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구가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30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니라. 18장 한장 안에 다윗을 설명할 때마다 앞에 붙는 수식어구가 뭡니까?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붙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서 일어난 결과물은 다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쟁은 다 승리. 다윗이 출정한다 이꼴 승리. 근데 다윗이 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 사무엘상 18장에는 그 이유를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위즈덤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지혜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게 아니라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긴 지혜인데 조금 더 의도적이고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칼이라고 한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칼이라고 한 단어는 지혜롭다, 총명하다, 통찰력 있게, 신중하게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력 있게 그것을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물이 뭐예요? 성공적인 결과물을 낼때 사용하는 의미적인 단어가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쓰여지면 결과물은 다 성공적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형통한 일들이 벌어지는 지혜를 쓸때 사칼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 사칼하게 행하니까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통찰력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것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통찰력 있게 신중하게 보고 그것을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사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냥 개역 개정에는 지혜롭게 행함에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것을 다른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전쟁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다, 성공적인 결과물을 냈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 놓았어요. 다윗이 진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이기고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이든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든 사역이든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쟁에 이기는 걸 보면서 다 아는 거예요. 야, 다윗이 나가면 이긴다. 적군들도 알아요. 다윗이 오면은 우리가 지겠구나.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일들을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과연 뭘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지혜라고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딱 있어요. 더군다나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은 아 그런 게 지혜겠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지혜 딱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똑똑해야 빨리 뭔가를 깨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똑똑하니까 뭔가를 할 때 지혜롭게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죠. 또 마치 지혜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뭔가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 마치 그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나는 많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다윗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양치던 사람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더군다나 다윗은요, 나이가 많은, 많은 지식을, 많은 경험을 습득한 사람도 아닌 그냥 나이 어린 소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더군다나 군인으로서 훈련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랬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혜롭게 행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무엇인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거나 다윗이 무엇인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다윗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거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통찰력 있게 그것을 보고 다윗이 주의 깊게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행동해서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만들어내는 힘이 지혜인데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똑똑하거나 다윗이 무엇인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다윗이 머리가 좋고 많은 어떤 지식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핫한 드라마 끝났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처럼 다윗이 얻는 수억 원의 고액 과외를 사교육을 얻어서 뭔가 대단한 지혜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8장 1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개역 개정만 보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새번역,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쉬운 성경,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는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이 사칼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 배워서 경험해서 쌓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통찰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 다윗이 신중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것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움은 진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표현하지만 결국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신중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하고 싶은 타이밍에, 때론 내가 하기 싫으면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의 신중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내 기준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 삶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나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정도, 그냥 내가 경험해 온 어떠한 것 외에는 그 이상 알지 못합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주 앞에 잠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통찰력 있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것이 진짜 이 상황과 이 결론과 이 때로는 문제와 이 현실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내 결론 앞에, 상황 앞에,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롭게 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조급하게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결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그르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우리식대로 해버린 그 일들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서, 원래 문제는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세 가지 문제가 파생되어져서 결국엔 내 앞에는 네다섯 개의 문제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현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거기서 또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몇 배의 뻥튀기가 됩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왜요? 지혜롭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모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형통한 결과물을 만나게 된다입니다. 그 뒤에 사무엘 상하를 지나면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 뭐합니까? 다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성해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 이면에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지혜는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도 있고, 때론 내가 원하는 결과였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분명히 내가 얻을 만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린 그것을 모아야 되냐면 멈추고 붙잡지 않아야 될 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주 앞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 때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뭐 우리라고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진 않잖아요. 우리도 나름 고민하고 좋은 결과만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너의 삶이 형통해지고 내 안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막 고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묻지 않고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워서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고유의 명절 이어서 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만 가면 싸우니까, 집에만 가면 부딪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 지금 이곳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닫으라고 하면 닫고, 때로는 구부리라고 하면 구부리고, 때로는 우리 입술을 열라고 하면 열고자 하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그 앞에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의 어떠함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하기 싫은 것, 말해야 됨에도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됨에도 말하는 일들이 우리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풍성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삶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지혜롭게 행하는 삶의 형통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통로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